이 그림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국의 유명한 그런 사립대학들에서 반이스라엘 데모를 학생들이 펼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 전쟁이 이제 지난해 늦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인텔리 청년들이라고 한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저와 같은 데모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과거에는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서 이런 것을 자세히 아는 그런 사람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그러니까 4월 18일에 미국 뉴욕시에 가면은 컬럼비아 대학이라고 유명한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 학생들이 대학 안에 이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반 이스라엘 데모를 이제 행했는데, 이를 저지하려고 학교 측에서 이제 경찰을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학생들 100명을 이제 체포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요 두 번째 이제 그림을 가서 보면 From the river to the sea, Palestine will be free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river라고 하는 거는 요르단강, 팔레스타인 저 땅이 요르단강에서 저기 sea는 지중해,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외치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미국의 대학교 학생들이. 그 다음 것도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면은 가자 지구에서 지금 테러가 일어나고, 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군을 동원해서 가자 지구를 지금 섬멸하려고 하고 있는데, Stop Israeli War Crimes.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 이렇게 진압하고 하는 게 전쟁 범죄다. 이런 거를 이슬람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미국 대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데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100여 명이 이제 체포가 되니까 학생들이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연대를 호소하는 운동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또 다른 아이브리그 대학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또 지금은 뭐 코르나 코넬 대학도 지금 번져가고, 이렇게 되면서 명문 사립 대학, 동부에 있는 이런 사립대학들 뿐만 아니라 이게 또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로 옮겨가서, 그래서 캘리포니아 USC, 뭐 캘리포니아 대학, 그 다음에 남부 텍사스 주에 있는 텍사스 주립대학, 그 다음에 뭐 에머리 조지아 주에 있는 유명한 또 에머리 대학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대학들로 계속해서 이제 이 데모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7일까지 적어도 20개 대학교에서 이런 비슷한 데모 움직임이 있어서, 미국의 뉴욕 타임즈 그 기사에 따르면 700명 이상이 체포됐다 그럽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이런 이 항의, 이런 데모에서 데모 참가자가 유대인으로 보이는 그런 그 학생들, 유대계 학생들에게 유럽으로 내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욕설을 퍼붓고 이러면서 반유대주의를 이렇게 부추기는 이와 같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영어로는 anti-Semitism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유대인들을 내쫓고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영어로 anti-Semitism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그 반이스라엘 데모가 일어나고 있는 컬럼비아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또 코넬 대학, 이게 다 아이비리그 학교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비리그 학교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세워질 때 기독교 이 신앙을 전파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세워진 대학들이에요. 이 아이비리그 대학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 컬럼비아 대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 송도에 외국에 무슨 유명한 의료기관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이게 컬럼비아 대학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프레스비테리안 하스피탈이라고 장로교 병원이 유명한 게 있습니다. 뉴욕시에 같이 이렇게 조인하고 있는데 그게 여기 송도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고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가 처음 시작부터 기독교로 시작을 하고 또 장로교 이렇게 재단까지 이렇게 합쳐지고 이렇게 이제 돼서 기독교로 세워지고 기독교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러한 그 아이비리그 기독교 계통의 이제 학교들이 이제 기독교의 가치를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우수한 아이들이 이제 가는 그런 대학이니까 결국 저기를 졸업한 그런 아이들이 정계에도 들어가고 정치 이렇게 경제계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문화계에도 들어가고 미국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결국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그런 일에 가장 앞장서는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보니까 SBS에서 요 대학생들의 그 데모에 대해서 한 5분인가 7분 정도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 만든 것 중에 여론조사한 거 미국 사람들의 여론조사한 그 데이터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그것만 제가 따다가 여러분에게 일단 보여드립니다. 여기 지금 있는 거 18에서 29세, 30에서 49세, 50에서 64세, 65세 이상 여기 가서 보면 어느 편을 더 동정하느냐 이렇게 이제 가서 보면 18세에서 29세에는 팔레스타인 동정하는 사람이 33%, 그 다음에 이스라엘 동정하는 사람은 14%,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다음에 여기 이슬람 이쪽을 더 많이 이제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 지금까지 군사 지원했는데 이 군사 지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18세에서 29% 찬성은 16%고 나머지 반대가 45%.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앞으로 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유대인주의, 엔타이세미티즘, 이스라엘 대적하는 그런 일이 심지어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에서까지 어느 표현에 따르면 들에 붙은 그 들불처럼 번져나간다. 이건 정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될 때 보라 사방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를 두고 사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고 애호살 때 내가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들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때문에 심지어 가장 강대국이라고 한 미국도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쩔쩔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예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도 유대인들의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걸 학생들도 바이든 지지하죠. 유대인들도 지지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학생들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하면 한다고 이렇게 기자가 마이크를 가져다 대면 그러면 고개 돌리고 그냥 도망가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이게 지금 저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 무거운 돌이 되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지난 400년 동안 앵글로 색슨족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영국 민족, 영국에서 이제 파생이 된 영국, 미국, 여러분 아시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등등 하여튼 영연방 제국 이런 그 영국, 미국이 두 가지 큰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했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존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도 못하던 그런 때에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영국이 무찌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는 이 유대인들 보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존하는 그런 일을 앵글로 색슨족에게 이제 하나님이 맡기시고 또 창세기에 기록이 된 대로 유대인들을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말씀 기록에 따라서 영국과 미국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와 같은 국가가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과 등을 지는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 몰락의 길을 지금 걷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우리나라보다도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영국이 빠져 있습니다. 자, 미국도 2차 세계대전 그 이후 굉장히 이제 번영의 길을 이제 누렸는데 미국도 영국과 또 동일한 그런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사면 초고가 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 제가 지난주인가 두주 전인가 보여드렸듯이 이스라엘 주변에는 온통 다 이슬람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국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이슬람 국가들, 또 더 위에 러시아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함께 모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사면 초과가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이후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큰 환란, 이런 환란을 이스라엘에게 이제 내리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 손 들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서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성경 전체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여러 가지 그런 징조들로 봐서 마지막 때, 특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다. 예수님이 가까이, 재림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알려준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표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100년 이후에 기독교가 이제 전파되어 나가는 가운데 천주교라고 하는 성경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믿음 체계가 이제 생겨나면서 천주교의 어거스틴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하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이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루터라든지 캘빈이라든지 요한 웨슬리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뿌리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이제 가르칩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뭐 성결교, 이와 같은 그 프로테스탄트 교단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걸로 이제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세뇌를 시키다 보니까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저 이스라엘이 저 돌아와서 저 국가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 이스라엘이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씨, 그 이스라엘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역할이 뭐고 성경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실 건가.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어디 먼 나라 사람인지 아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즐겨 읽는 이 구약 성경 다 유대인들이 기록해 준 거예요. 여기 신약 성경도 거의 다가 다 유대인들이 기록해 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늘 보면서도 그러면서도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인지 모르는 눈이 깜깜한 상태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건데, 자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고 이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거기에 이제 속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가서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 동포,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지 버리지 아니하셨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 스스로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그래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한 눈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읽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확고히 이제 한 다음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것이 좋아요. 구약성경 66권의 구약성경 39권의 책 가운데 세상 역사,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심지어 적그리스도의 출현, 천년 왕국까지 전체를 보여주는 책은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서는 12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다니엘서가 이 모든 거를 파노라마로 예수님 오시기 한 600년 전쯤에 이게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 600년 전쯤에 기록이 된 그 책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재림의 때까지를 쭉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12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다니엘서를 이렇게 50분씩, 50분씩 이렇게 해서 한 20시간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서 개요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바빌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성경 가서 보시면 66권의 그 책, 각각의 책 앞에 보면은 이 성경의 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기록자는 다니엘, 기록 시기는 주전 606년에서 536년경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년 동안의 역사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2장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가 BC 606년이에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1년까지 다니엘이 살았다,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레스 왕이 536년에 바빌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메데 페르시아 고레스가 이제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한 10살 정도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70살은 산 거예요. 70살. 60년 동안 예언의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으니까 60년. 아, 60년이 조금 더 되네요. 60년. 70년 정도 이제 되나 보네요. 그럼 한 80세 정도, 10살 정도 이제 잡혀갔으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근데 다니엘이 잡혀갈 때 한 10살쯤 됐으면은 다니엘이 한 80 정도까지는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주셨는데 누구에게 주셨냐. 포로 생활 초기에 바빌론 땅에 거하던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이교도 군주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난감했겠습니까? 자기 땅 떠나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이교도들이 이방신을 섬긴 그런 나라에 여기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너희가 지금 고생해도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오고 또 메시아가 초림하고 재림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런 일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적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방인 왕국들이 계속해서 변해가는데 그 왕국들에 대한 예언, 역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사람이 눈에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인도하는 것 같고 위대한 왕이 그냥 막 들어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컨트롤 지금 딱 이렇게 하고 계신다. 대한민국도 지금 아주 굉장히 곤란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God is still in control. 하나님이 아직도 컨트롤하고 계신다. 인간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좀 이렇게 은혜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에요. 수상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정치인으로서 대언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정치인으로서는 우리가 이사야 대언자를 들 수가 있는데 그도 역시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대신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대언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올 때까지 온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변천하는가 이런 걸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 역사, 유대인 역사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4절 가서 보면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러한 때가 올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하나하나 순서대로 다니엘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내용을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 그다음에 에스겔서는 비슷한 시기에 이제 기록이 됐어요. 언제 기록이 됐냐?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런 기간에 이 말씀들이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하여튼 느부갓네살이 많이 나와요. 바빌론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바빌론까지만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어쨌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유대인들의 그 성전을 다 파괴하고 수도를 다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제 포로로 끌고 가는 이런 시기가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바빌론 포로 생활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세 번에 걸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일이 세 번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는 언제 이루어졌냐? BC 606년경에 우리 여기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의 통치제 3년에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곳을 에워쌌다.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C 606년경에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의 여호야김 왕을 굴복을 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갈 때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도 그때 이제 같이 끌려간 겁니다. 그게 1차 바빌론 포로 생활로 이제 잡혀간 거예요. 자, 다니엘서의 이제 전반부는 다니엘과 관련 있는 역사,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일들을, 예언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의 초림 시기, 예수님의 지상사역, 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 적그리스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서 12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또 다니엘서는 온 세상 모든 왕국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 주권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걸 가서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 어쨌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느부갓네살 왕 기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3장, 4장이 아주 멋있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9장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저 유명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또 들어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길지 않아요. 12장인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뒷부분에 가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요새 이사야서 이제 강해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도 또다시 내가 가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번역하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걸 다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다시 바이블 허브라고 하는 이런 그 주석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였지? 이러고 이제 가서 보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다니엘서 뒷부분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한절 한절 읽으면서 이게 이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전체를 이제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처럼 어느 면에서 성경 예언을 공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흥미진진한 그런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핵심장은 2장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의 역사가 이제 들어있는 이 핵심장은 이제 2장이 되겠고, 이 핵심절은 2장 44절이에요. 이 왕들의 시대에 바빌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적그리스도 이렇게 되면서 이 왕들이 이제 통치하던 그런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참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한 왕국을 세운다. 어디다 세우겠어요? 땅에 세운다는 거죠. 그렇죠?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할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남겨지는 거죠. 도리어 이 모든 왕국들을 부숴 산산조각 내서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제 선다는 거.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메시아가 가져올 왕국의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에요. 왜? 하늘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 개역성경이 천국으로 돼 있는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 무궁토록 세우시는 그런 왕국, 그런 왕국이 하늘의 왕국, 그게 마태복음의 총 주제고, 그 하늘의 왕국이 여기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거에서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요. 핵심 단어는 왕국이란 단어예요. 왕국 57회. 참 이거를 다 나라로 번역을 해버렸으니 왕도 있고 임금도 있고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왕은 왕, 킹은 킹, 그 다음에 킹덤은 왕국, 이렇게 딱 번역이 돼야 그래야 이게 똑같은 걸 가지고 똑같은 단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는 여섯 개의 왕국이 나옵니다. 바빌론 왕국, 메데 페르시아 왕국, 그 다음에 그리스 왕국, 로마 왕국,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게 이제 나중에 다 부서지고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이제 돼서 여섯 개의 왕국이 여기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빌론은 2장 36절에서 48절에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장 4절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는 2장 32절, 그 다음에 39절, 7장 5절에 나오고, 그리스는 2장 32절, 39절, 7장 6절, 로마는 2장 33절, 그 다음에 40절, 7장 7절,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2장 41절에서 43절, 그리스도의 왕국은 2장 34절에서 35절, 그 다음에 44절에서 45절, 7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이렇게 이제 읽어드렸는데, 이사에서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다 적으려고 그럴 필요가 없고, 이 노트를 금방 올려놓습니다. 다니엘서 강의 1번에 가서 보시면 그럼 이 노트가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말에 좀 집중을 하시고, 이거 쓰는 거는 그 노트를 보시면 되니까 그 노트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자, 다니엘서에는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그 표적 아니면 표징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돌로, 예수님을 돌로 이제 표시를 하고 있어요. 2장 35절, 45절에. 3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표시하고 있고, 7장 13절에는 사람의 아들. 그 다음에 9장 25절에는 아예 메시아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메시아. 참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예수님, 그 그리스도, 그 오시는 거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영적인 교훈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다. 왕국은 통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하늘에 있는 그 왕국, 그게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왕국, 그 왕국을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 사실 이 왕국의 개념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분이다. 그것밖에 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구원, 메시아, 그냥 구원주로 오신 분, 그것밖에 없는데, 실제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게 이게 제일 큰 주제예요. 이 제일 큰 주제. 그 제일 큰 주제에 어떤 한 부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 마귀를 멸하는 거, 이런 모든 게 그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건데, 이게 성경이 이제 잘못 번역이 되고, 아, 이런 그 하늘의 왕국을 천국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구원주로, 천국주로 오시는 그런 분으로 오해라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정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포커스를 쭉 해갖고 이렇게 나가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그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메시아도 보내고 사람도 구원하고 마귀도 멸하고 이런 모든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그래서 유다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연대기, 연대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킹제임 성경, 뭐 한영대역이든 스타디 성경이든 큰 글자 성경이든 작은 성경이든 저 뒤에 부록에 가면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성경 연대기가 있습니다. 이게 표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지 BC 4.4년경 이때부터 시작해서 노아는 언제 나오고 누구는 언제 나오고 언제 어떤 사건들이 나와 있는 게 이렇게 표로 이게 쭉 기록이 돼갖고 그 다음 장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신약 시대 AD 한 90년 경까지 여기 신약 시대가 나오잖아요. AD 90년 경까지 신약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진 그런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해서 연대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성경의 연대 이거를 또 이렇게 그림으로 해갖고 연대 1, 그 다음 또 가서 보시죠. 연대 2, 연대 3 이렇게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이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연대기 그림이나 연대기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하느냐. 저는 전공이 공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데이터로 모든 게 좀 움직여요.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이렇게 공부를 해도 여기 다니엘서 공부를 하잖아요. 여호야김 양이 왕이 나오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제 왔는지가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안 읽혀요. 성경이. 여러분 이게 실제 데이터로 이렇게 읽어야지 이거를 뭐 뜬금없는 그런 소리로 뭐 이스라엘의 삼국지나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생겼다 그러면 저런 그림이나 표에 가서 노아의 홍수가 지금부터 언제쯤에 있어 이거 가서 다 보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했다고 하면 그게 지금부터 언제쯤에 그런 일인가 이런 거를 가서 이렇게 꼭 봅니다. 그냥 성경을 읽을 때도 꼭 가서 봐요. 미국의 유명한 스코필드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박물관 그 안에 가서 보시면 성경 두 번째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이에요. 스코필드 성경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요 맨 위에 연대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건 몇 년에 일어나고 요건 몇 년에 일어나고 몇 년에 이게 다 연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이게 허구 속에 어떤 일이 아니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기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연대기. 그러니까 오늘 뭐 느부갓네살 이야기도 하고 뭐 여호야김 이야기도 하고 다니엘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연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왜 그러냐? 이거는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거다. 그걸 이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다 무료로 이제 다운 받으려고 하면 keepbible.com, keep 바이블, 성경을 지켜라.com 네이버 가서 성경 지킴이 이거 타이핑 치고 들어가시면은 그러면 사이트가 나옵니다. 사이트 저 우측 상단에 자료실이 있어요. 자료실을 누르면 문서 자료가 나옵니다. 그 문서 자료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책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링크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수십 권의 책을 여러분이 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길 들어가시면은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재림, 휴고 뭐 이런 거 이제 보니까 예를 들어 재림과 휴고, 바로 알기.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는 미국의 창조과학회를 설립한 미국에서 어느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유명한 그런 과학자 한 명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헨리 모리스예요. 지금은 이제 소천에서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십니다. 그 유명한 헨리 모리스가 지은 책이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혼의 파노라마, 이제 저 책이거든요. 이런 모든 거를 다 무료로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이제 그렇게 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지도, 칼라로 된 거, 선도 이런 거 굉장히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게 에스라 성경 지도 선도에 다 들어있습니다. 140장 정도가 저 안에 들어있거든요. 저것도 무료로 여러분이 이렇게 인쇄할 수 있는 그런 고화질 칼라로 여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그냥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다 되고, 물론 생명의 말씀사에 여러분이 접속하셔서 구매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드 종이책으로 구매해도 되고, 요새는 다 이제 인터넷을 많이 보고 컴퓨터로 이제 보니까 다운받으셔서,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서 연대기도 보고 여러 가지 지도도 보고 선도도 보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성경 공부가 대단히 뭐라 할까 유익하게 이제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시고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은 인류 역사 이제 타임라인이 나옵니다. 구약 시대는 대략 4000년,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지금까지 해서 대략 한 2000년, 이렇게 지금 총 6000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4000년인데 여기를 그냥 1000년, 1000년 이렇게 해서 나눠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00년, 노아부터 그 다음에 아브라함까지가 1000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까지가 1000년, 이렇게 대충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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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으로 네 개의 1000년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어떤 뭐랄까 분기점이라고 할까, 이렇게 뭐를 이제 뭐 거리를 재려고 하면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점 중에 하나가 BC 1491년에 이집트를 탈출한 겁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율법을 받았다 해서 율법이라고 저기 기록이 돼 있는데 BC 1491년경에 이집트를 탈출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드디어 유대인들이 민족을 형성하는 그런 일,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일이 지금부터 3500년 전쯤에 일어났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 탈출한 게 3500년 전,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수여받고 이렇게 한 게 3500년 전이다. 요 정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집트 탈출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한 400년 이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왕정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세워지는 것을 사무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대기 표를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제가 이 다윗부터 시작해서 그 연대기 표를 조금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네 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네 개를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C 1095년경에 초대왕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 왕국의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합니다. 얼마 통치를 하냐? 40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BC 1055년경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유다 지파 하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BC 1048년경에 열두 지파 전체를 다스린 그런 왕이 돼서 총 40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고 나서 1015년경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해서 얼마 동안? 역시 40년. 그러니까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이 다 40년, 40년, 40년 이렇게 통치를 하고, 그 다음에 BC 1004년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깁니다. BC 1004년경에.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으로 이제 올랐는데, 이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랐는데, 이때 여로보암과 북쪽의 열 지파가 이제 와서, 그래서 좀, 이 아버지 솔로몬이 엄청나게 부담을 줬는데, 좀 이거를 좀 경감을 해 주십시오. 얘기할 때 딱 잘라서 이제 거절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왕국이 이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BC 975년에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처음 왕이 돼서, 그래서 저쪽 끝에 맨 위에 단과 그 다음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여기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이 둘이 합쳐서 유다 왕국을 이제 만들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제 유다 지파에 이제 속하게 되고, 다윗의 왕조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아주 사악한 왕들만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잖아. 이런 아주 극도로 사악한 그런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 금송아지를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제 왕국을 시작했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자, 그래서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고 마지막 왕이 호세아. 근데 254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존재하다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아시리아 왕국이 와서 열지파 사람들 다 저쪽으로 옮겨놓고, 이쪽에 있던 사람들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그래서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혼혈족이 이스라엘 북왕국 쪽에 이제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남왕국 유다는 어쩌냐? 가서 보면 좋은 왕이 더러더러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서 남왕국 유다는 북왕국 이스라엘보다는 더 오랫동안 버텼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바빌론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받고, 그리고 결국 세 번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빌론 포로 생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가서 다음 그림 가서 보시죠. 지도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중동의 메소포타미아 저기 있는데, 저기 빨갛게 돼 있는데 저기가 니느웨가 저기가 아시리아.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고, 저 밑에 가서 보면 파랗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저 파랗게 돼 있는 게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수도. 그래서 저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빨갛게 돼 있는 거, 저건 아시리아의 두 번 침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멸망을 당해서,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로 이제 끌려가는 일이 저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랗게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바빌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래서 세 차례에 걸쳐서 바빌론 포로 생활, 유다가 포로 생활 그런 내용이 저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은 BC 606년, 597년, 586년 이렇게 이제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바빌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건 BC 536년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BC 606년부터 그 다음에 536년까지 첫 번째 바빌론 포로 생활 시작한 때부터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총 기간은 우리가 70년이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이에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고, 389년 동안 타락하고 우상숭배하다가 결국 바빌론 이제 포로 생활을 이제 가게 되죠. 자, 그럼 바빌론이라는 저 땅을 봤잖아요. 저 바빌론. 저 수도이고 또 전체 왕국 자체가 이제 바빌론 제국이 되는데, 성경에는 바빌론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몇 번쯤 나올 것 같아요? 바빌론. 바빌론이라고 한, 구약 성경을 많이 안 읽으신 분은 그럼 몇 번 나오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명사로만 286회가 나가요, 바빌론이. 근데 바빌론이 또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지방 이런 거 얘기, 그거 다 바빌론이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무려 아마 1000번 이상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바빌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한다. 그러니까 많이 말한다고 한 얘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빌론이.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빌론에 대해서 잠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바빌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빌론, 저 그림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여기 가서 보시죠. 파랗게 되어 있는 저기가 이제 바빌론이라는 도시고, 이 도시가 전체 이제 제국을 이제 형성하면서 바빌론 제국이 되는데, 이 바빌론이라는 도시만 보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제 세워진 고대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은 원래 어디에서 나오냐? 우리 창세기 10장 가서 보시면 니므로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거기에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잖아요. 바벨에서 바빌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벨에서 바빌론이 나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러한 세력이구나.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빌론이라고 나오는데 실제로는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 홍수 이후부터 계속 바빌론이 나오는 거예요. 바빌론이 바벨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다. 자, 어떤 사람들은 니므롯의 아내인 세미라미스, 아니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곳을 세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세미라미스라고 알려진 이와 같은 그 여인이 고대의 도시를, 이 바빌론을 재건하고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확장하고 그걸 잘 단장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메라미스가 세웠든지 아니면 뭐 느부갓네살이 세웠든지 저거는 아주 역사적인 그와 같은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바빌론이 구 바빌론이 있고 신 바빌론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은 다 신 바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 바빌론, 신 바빌론은 잠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바빌론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 시대에 존재하던 이와 같은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역사 시간에 가면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함무라비는 이 위키백과에 가서 보면 주전 1792년에서 1750년까지 통치한 이런 그 왕인데, 이 구 바빌론 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함무라비 법전을 잠깐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런 모든 게 다 역사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역사 공부를 또 하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은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론의 법전이다. 위키백과에 가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카드어가 이제 사용이 됐고 서령 문자로 기록이 돼 있다. 1901년에 프랑스와 이란의 합동 발굴팀이 이란의 서남부 걸프 지역 북쪽에 있는 고대 도시 수사에서 이렇게 돌기둥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는 돌기둥. 돌기둥이 높이가 한 2.25m. 저 위에 가면 뭘 새겨놨거든요. 조각이 있고 저 밑부분에 서령 문자, 이거 쇠기 문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런 걸로 저 오른쪽에 있는 저런 뭔가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저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들었던 이 바빌론은 구 바빌론이에요. 구 바빌론.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 구 바빌론이 아까 저 위에 니느웨 아시리아 있는 거 보였죠? 그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 바빌론이 등장을 하는데, 아시리아를 멸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바빌론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620년경에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나보폴라사라라고 한 사람이 신바빌론을 이제 세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 그래서 다니엘 당시에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이 비옥해 만들어 놓은 광야란 평야 위에 세워졌는데, 성벽의 둘레가 100km, 성벽의 둘레가 100km, 높이가 90m, 높이가. 그 다음에 너비가 22m, 너비가. 얼마나 성벽이 높은지 좀 이해가 되시죠? 또 성벽 주위에는 깊은 도랑, 해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그와 같은 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내면에 25개 논문을 이제 만들고 도시 안에 이제 정원과 집이 매우 많았다고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궁궐을 지었어요. 나중에 4장에 보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냥 이게 누가 지은 건 내가 다 만들었다고 자랑하다가 나중에 짐승처럼 변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데, 왕궁을 만들었는데 왕궁의 둘레가 9km. 이 안에 공중정원이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가 있었다. 공중정원, 여러분 행인 가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가서 보니까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림을 뭐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 이런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식물들이 이제 있는 이러한 그 정원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고대 세계에 저런 거 하기가 어려운데 요 옆에 있는 그림 밑에 있는 거 가서 보시면 다 이렇게 파이프를 다 묻어가지고 그래서 강에서 물을 대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분수처럼 물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멀리서 이렇게 보면 공중이 이 정원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공중 정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를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굉장한 거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계단식 발콘 위에 식물을 심어놓은 모습이 마치 공중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느부갓네살의 공중정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가 공중정원, 또 성경에 또 하나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가면 다이애나 신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이애나 신전도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어떻게 이러한 걸 어떻게 지을 수가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지어놓은 게 그게 다이애나 신전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냐? 공중정원. 느부갓네살 왕이 아내를 하나 취했는데 그 아내가 메대 왕국. 우리는 성경에는 메대라고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역사에는 메디아라고 돼 있어요. 메디아 왕국에서 바빌론으로 시집온 자기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서 이걸 만들어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역사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의 통치하에서 바빌론은 최고의 영예를 누렸으며 특히 천문학으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말 그대로 천문학자들 다 들어오라 그러고 꿈 해석하라 그러고 그 정도로 이런 모든 것에서 아주 능숙한 이와 같은 점쟁이들 뭐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데요. 또 위치적으로 아까 이 바빌론 위치를 보면 이쪽 동서 이런 모든 교역이 오고 가는 이 중간 자리에 다 이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역이 이제 발달하고 상인들의 도시라고 이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좋은 게 다 바빌론으로 이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바빌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곳, 온 땅에서 칭송받는 자, 갈대아 사람들의 뛰어난 아름다움, 왕국들의 귀부인.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빌론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바빌론을 능가하는 그런 도시가 없었던 거죠. 특히 다니엘 시대에는. 온 세상을 바빌론이 이제 다스렸으니까요. 근데 이러한 부유함으로 인해 이 바빌론에서는 부패, 음란한 것들이 극도로 성행하게 됐고 그 다음에 벨, 느보, 네르갈, 메로닥, 숙권 누복 같은 이 바빌론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면서 더러운 종교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바빌론, 여러분 우리 바벨탑을 쌓았다 그러잖아요. 바벨탑을 지구랏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구랏. 이 지구랏이 저런 형태였다고 하는데 저런 것을 느부갓네살이 건축을 했다. 자기 왕궁 근처에. 그래서 우리 이라크에 죽은 그 후세인이 저런 걸 이제 건축하려고 자기 땅에다가. 그러니까 바빌론의 후예가 이라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된 메대 페르시아의 후예가 이란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한 2500년 전에는 그 두 나라가, 지금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 두 나라가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음란한 것들이 성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바빌론은 패망을 해서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흔적도 찾아보기 어려운, 그래서 지금은 사막의 황무지로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사야서 13장, 14장, 21장,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50장, 그 다음에 50장은 1절에서 46절이 전체가 다 바빌론에 대한 거예요. 51장은 1절에서 64절 전체가 다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바빌론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영원한 수도로 삼기 위해서 이 바빌론을 만들었지만 결국 느부갓네살의 손자인 벨사살이 통치하던 때에 다리오라고 한 사람이 이것을 이제 점령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이후에 곧바로 우리가 잘 아는 메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하고 이 페르시아를 이제 합병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이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 바빌론은 지금 완전히 그냥 사막에 파묻혀 있는 황무지가 되고 마는 그런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사야서 13장 14장에 가서 보시면 바빌론 영원 부흥토록 황무지가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에 오면은 바빌론이 음녀 바빌론이라고 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이제 나옵니다. 이거는 우상숭배, 미신, 사치와 향락에 빠진 채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집단의 상징이 바빌론이다. 그래서 성경은 바벨탑, 바빌론에서 시작해서 바빌론이 멸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바빌탑, 바빌론에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바빌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문화는 이집트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바빌론 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바빌론 아니면 이집트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음녀 바빌론이 교황 체제라고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대적하는 종교 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다니엘서 개요, 그 다음에 바빌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그런 왕 느부갓네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다니엘서 1장부터 시작해서 강해를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